안식 후 다음날 새벽에 여인들이 빈 무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죠.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봤어요. 왜 찾아갔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가면서 걱정을 했죠. 아, 그 무덤 앞에 큰 돌이 있을 텐데 이 돌을 도대체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치우지?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 돌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굴려져 있었어요. 성경 본문에도 보면 굴려져 있더라. 굴려져 있는데 수동태로 돼 있어요. 주어가 없어요. 누가 굴렸을까요? 예, 하나님이 굴려놓으셨어요. 왜 굴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 안에서 무덤 밖으로 나오기 쉬우라고? 아니죠.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물리적인 장벽에, 장벽, 물리적인 그 벽들이 장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굴 위해서? 바로 그 무덤을 참 무덤에 간 그 여인들에게 그 부활의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치워 주신 거예요. 그들이 들어와서 그 빈 무덤을 보라고. 그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보니까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 오른편에 한 흰옷 입은 청년이 앉았더라 그랬는데, 아까 공동체 성경읽기 그림 보셨지만 그 청년이 누구로 묘사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천사, 누가복음에도 흰옷 입은, 광명한 옷을 입은 천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천사죠. 그 천사가 이렇게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이 천사이에서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전해진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표현이 또 하나 있는데, 그가 살아나셨고라고 그랬습니다.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살아나셨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로. 그래서 그가 살아나셨고를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한마디로 이거는 수동태. 그가, 즉 예수님이 살리심을 받고,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사건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새벽에도 얘기했는데 신적 수동태라고 얘기해요. 4절 말씀에 방금 살펴본 것처럼 돌이 굴려져 있는데 라고 했을 때 주어는 없지만 그 굴린 주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주어를 쓰지 않지만 수동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했음을 드러난 것처럼, 여기 6절 여기 살아나셨다라고 했을 때 수동태인데,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사도 바울도 다른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래 증인이라. 여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게 부활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만 있는 것이 아니야. 또 부활은 어떤 면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살아나셨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다른데 10장 34절에는 바로 다른 용어를, 다른 단어를, 헬라어 단어를 써서 능동형 동사를 써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 여긴 능동형.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설명할 때 두 가지 표현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에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표현과 함께 또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살아나신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표현을 다 쓸 수 있는데 여기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천사는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신적 수동태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적 수동태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표현할 때 성경이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부활은 어떤 사건이냐?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 그가 메시아임을 증명해 주셨다, 인정해 주셨다라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한마디로 뭐냐? 세상의 정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개적인 뒤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한마디로 그가 옳다, 그가 오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조롱당하시고 수치당하시고 멸시당하셨는지, 유대인들도 그 재판을 통해서, 로마인들도 재판을 통해서 죄 없는 그분을 어떻게 정죄하고 그리고 못 박아 죽였는지를 우리는 생생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 모든 세상의 정죄를, 판단을 한순간에 역전시켜버리셨어요. 그리고 뒤집어 놓으셨어요. 뭐 그러면서 뭘 알려줍니까? 예수가 옳았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명해 내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살리셔서 그가 옳았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하세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메시아임을 이렇게 증명하고 이렇게 보여 공개적으로 온 세상에 만방에 선포해 주셨다는 것이죠. 또 한편 이제 다른 한편 생각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해서 일어나셨어요. 스스로 죽음을 이기고 자신의 의로움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어요. 세상이 잘못됐고 세상이 틀렸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신분이, 그가 공생에 그렇게 증거했던 것처럼 그것이 맞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또 스스로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분명히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렇게 우리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부활의 의미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오름을 인정하고 증명하셨다.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오르셨다. 그것을 인정하고 증명한 거예요. 이 부활 이전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리고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통해 그의 영광과 능력이 만방에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된 사건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고 당신의 아들로 세워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구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라면 이제 두 번째 부활의 의미를 살펴볼 텐데요. 자,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을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성도도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부활의 무슨 열매요? 첫 열매다. 그 말은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열매로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자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는 뭐가 심겨져요? 부활의 생명이 심겨져요. 자, 여러분, 우리 부활절 오늘 이제 가실 때 달걀을 나눠줄 거예요. 달걀이 부활절의 상징이죠. 근데 사실 정확하게 부활의 의미를 조금 더 성도님들이 정확하게 되새기려면 사실은 찐 계란 나눠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정란을 부활절 전에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은 기간 동안 잘 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활절을 가만 그 잘 품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그 유정란 안에 있으면 그거 어떻게 돼요? 껍질을 깨고, 부활은 아니죠. 껍질을 깨고 나오죠. 그 병아리들을 다 들고 나와야 돼요. 사실은 이것이 부활절의 의미를 생생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유정란의 생명이 있으면은 그것이 언젠가는 그 껍질을 깨고 깨어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심겨졌어요. 그렇다면 부활의 생명이 심겨진 우리가 언제 부활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분명히 부활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고 성경이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영혼이 살아났어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연약하여서 우리가 죽음을 이 땅에서 경험하겠죠. 땅의 흙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나 그날에 강림하실 때 육체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그 영과 신비롭게 육체가 하나가 되어 부활생명으로 부활체로 영화로우신 부활체로 영화로운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 것이라는 그 생명의 부활의 생명의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신 것이죠.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은 뭐 어떤 날이요? 마치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예수님이 옳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온 열방에 만천하에 증명해내고 보이셨던 것처럼 그날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의 성도의 오름을 성도의 무엇을요? 그 성도가 옳았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그 믿음의 길 걸어갔던 그것이 옳았다라는 것을 그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증해 주시고 또 역시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우리를 증명해 내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미래의 부활을 통해 성도의 오름을 인정하고 증명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였던 것처럼 인정하고 증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활시킴으로 우리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이 다른 게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키셨기도 하지만 예수님 스스로 부활했지만 우리는 스스로 부활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우리도 부활함으로 성도들이 옳았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많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시기와 멸시와 조롱이 있었겠지만 그날에 그 성도들이 옳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매번 부활주의를 맞을 때마다 우리는 부활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뭘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 성도가 믿음으로 살 때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희생과 손해가 있겠지만 부활의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정 그 부활의 날 심판주 하나님이 너희의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 줄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그 재판정을 바라보면서 성도의 오름이 인정될 그날을 부활의 날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우리들 가운데 격려해 주고 계신 것이죠. 자, 부활의 의미 우리가 두 번째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이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부활은 뭐예요? 성도도 마치 이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할 터인데 예수님 다시 오신 날 부활할 터인데 그날 하나님께서 성도의 신분과 삶을 공개적으로 온 천하에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환난 가운데도 성도들이여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오늘 부활의 메시지인 것이죠. 자, 여기 1번, 2번 대지는 여러분 복되십니다. 3, 2부 예배 오신 분들은 듣지 못해요. 우리 2부 때는 1, 2, 2 길게 못하기 때문에 1번, 2번 대지를 못해요. 오늘 1부 예배 들어오신 분들만 오늘 이거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알려달라면 알려주세요. 예, 자, 세 번째는 이제 2부 예배도 같이 할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청년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이제 부활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 두었던 곳을 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여인들에게 부탁한 말이 있어요. 여인들에게 이렇게 해라 라는 말이 있어요. 7절.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자, 7절 말씀. 자, 여기 뭘 얘기하냐면 이 천사가 흰옷 입은 청년이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가실 것인데 그것이 가는 것은 전에 너희에게 이야기했던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말씀 하셨나요? 예, 약속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간다고요?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그들 가운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천사가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너희보다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갈 것이니까 너희가 거기서 배울 것이다. 바로 그 메시지를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천사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었어요. 사실 이 전후 상황을 보면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가서 그 도망친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친 배은망덕한 제자들에게 가서 똑똑히 전해라. 너희들이 그 녀석들 땅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백배 사죄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혹시나 만나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가서 어서 속고대죄할 준비를 하도록 전하여라 라고 천사가 말을 해야 마땅한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였어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부드럽고 따뜻하게 천사를 통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를 보고 싶구나.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서 기다리마. 너희가 돌아왔으면 좋겠구나. 거기서 만나자꾸나. 라는 메시지를 이 천사를 통해 이 여인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보고 싶은 것은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갈릴리가 도대체 어떠한 장소일까요?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장소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장소가 갈릴리예요. 고기 잡는 어부들 갈릴리에서 부르셔서, 그리고 부르셔서 공생의 사역을 같이 3년간 그 하면서 많은 시간을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함께 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양육시키시고 함께 사역을 했던 곳이 갈릴리예요. 그런 첫 장소죠. 여러분에게도 혹시 이런 첫 장소 있으세요? 첫 장소? 저도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하니까 저에게 이런 첫 장소가 있어요. 저에게는 첫 장소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나의 첫 장소는 고등학교 시절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그 설교를 꾸준히 들어본 분 알겠지만 고등학교 얘기를 자주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고등학교 그 시절에 3년간 기숙사 생활하면서 종교생이 1200명이 한 곳에 모여서 세동에 1, 2, 3, 3학년이 아파트처럼 그 공동 생활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친구들끼리 함께 모여서 새벽을 깨워서 새벽 기도도 교실에서 하고요. 점심에 밥 먹고 나서 큐티 모임도 하고요. 저녁이면 뭐 전도사님도 없어요. 선배가, 3학년 선배가 모여서 저녁 기도회, 교실에서 모여 저녁 기도회도 하고. 밤이면 그 새벽 동산에 올라서 거기서 또 통성 기도도 하고. 그런 아름다운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3년을 보내고 이제 곧바로 군대를 가야 되거든요. 군대를 갈 때마다 걱정, 근심이 있었어요. 이렇게 뜨겁게 온실과 같은 데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군대 가면 이제 신앙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는데 또 주변에 보면 선배들 중에 그렇게 열심히 하던 예수 믿던 선배들이 군대에 가가지고 완전히 예수님 안 믿고 어떻게 뭐 그때 그 시각으로 뭐 타락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기도도 뭐였냐면 하나님 군대 가서 제가 신앙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군대 간 그 우리 동기들이 또 우리 선배들이 그 기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 기도 학생 출신들이 그래서 잊지 않기 위해서 뭘 했냐면 1년에 한 번씩 매년 6월 6일마다 6월 6일 현충일이잖아요. 공휴일에 올 수 있는 분들은 전국에서 와서 다시금 그 학교로 모였어요. 학교 특별히 그 2층에 그 시청각실이라는 이거 한 반만한 예배당에서 교실에서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며 다시 학교에 이렇게 모이는 일을 했어요. 마치 저에게는 그 장소가 첫 장소인 것처럼 이 사도들에게는 제자들에게는 바로 이 갈릴리가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그 신앙의 뜨거운 시절을 보냈던 첫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그들을 보자고 한 이유는 뭘까요? 보자고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도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보면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 제자들이 너무너무 답답하게 나요. 예수님이 아무리 어떤 기적을 보여주고 이적을 행해도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이해하지를 못해요. 제자들의 몰이해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인내하시면서 깨우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끝이 어때요? 그렇게 못 알아듣더니만 끝에 가서도 그렇게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배신하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혼내키지 않으세요. 이들을 포기하시고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지금 뭐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처음 불렀던 그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왜 거기서 왜 부르는 것일까요? 여기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뭐하리라? 거기서 마지막 절에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기 배우리라, 거기서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본다, 이렇게 보는 걸 강조해요. 이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봄을 강조한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던 그 제자들, 다시금 그 예수님을 만났던 첫 자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아직도 띄어지지 못한 영적인 눈을 개안시켜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뭘 띄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예수님은 왜 예수님의 삶과 죽음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예수님의 정체성이죠. 또 하나.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 제자도를 가르쳐서 그들의 여전히 멀어진 그 눈을 깨워주기 위해서,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다시금 그 첫 자리인 바로 갈릴리로 부르시는 것이죠. 갈릴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하여 시리와 죄의식에 빠진 제자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주는 자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자리가 갈릴리예요. 다시 시작하는 자리가 갈릴리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회복시키려고 갈릴리로 부르신다. 부활의 주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회복시키려고 어디로 부르신다고요? 갈릴리. 처음 만났던 예수님이 처음 불렀던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부르셔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라면서 그들의 아직 띄어지지 않은 영안을 띄워주고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그런데요, 여기 갈릴리로 부르신 다시 한번 16장 7절을 보세요. 7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보세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누구에게 이르기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베드로를 지금 제자들 12제자 이제 한 명 죽었으니까 11제자인데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지금 뭐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콕 찍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언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얼마나 너무나도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지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대목에서 너무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한참을 머물러 있었어요. 야,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덜덜덜 떨고 있고 배신하여 덜덜덜 지금 떨고 있는 베드로에게. 여러분은 왜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여인들에게 말할 수 있으면 왜 특별히 베드로를 꼭 집어서 이야기했을까요? 왜 꼭 집어서 얘기했을까요? 저희는 그 이유를 너무 잘 압니다. 예,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처절하게 실패한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했던 호언장담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던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사람들 앞에서 스승을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어처구니 없는 그 배신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때는 부활하신지도 모르고 있었죠. 아마 그 비통한 마음과 그가 그래서 닭이 두 번 울 때 얼마나 그 대제사장 집에서 문 밖에 나아가서 그가 울었습니까? 예수님을 그는 아마 만날 면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으셨어요. 이미 아까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의 연약함을 알고 실패를 예견하고 그래도 실패한 그 제자들을 그런데도 다시 만나주시면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미리 해놓으신 것이죠.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나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밭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환란이나 핍박 같은 핍박을 당할 때 어려워하는 돌밭 같은 마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과 같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또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는 실패의 삶, 길가와 같은 마음. 그런데 주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그들을 회복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부활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처럼 때때로 복음을 위한 길에서 순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 때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때의 갈릴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제자로서 세워주시는 것이죠. 나를 따라와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세울 것 없는, 하나도 내세울 것 없는 여인들, 오늘 우리 본문의 여인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증언해봤자 자격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시와 천대를 받는 여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의 주를 증거하는 부활의 첫 증인으로, 첫 목격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철저히 실패했던 베드로와 제자들, 그들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세워주십니다. 아마 이 마가복음을 읽었던 마가복음의 첫 독자들인 그 당시 로마교회 성도들은 그 비천한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목격자로 사용하시는 걸 보면서 너무나도 감격하였을 것이에요. 너무나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교회는 이 여인들과 같이 사회에서 보잘것없는 위치에 있었어요. 로마는 광대하고 위대하지만 그 로마 속의 그 교회 속에서는 그들은 너무나도 미약하고 변변치 못한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점점 팽창하고 있었고, 그리고 변변치 못한 소수의 사람들로 구성된 이 교회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런 핍박과 위기로 그들이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경험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천하고 미약한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신하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 기억하시고 그들을 불러서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전해라. 갈릴리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자라고 그들 가운데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 로마교회 성도들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겠습니까? 제자들을 비롯한 베드로는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을 다시 부르시는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베드로의 실패가 크면 클수록 그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은 훨씬 더 위대한 것이죠. 실패해서 형편없던 자신을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마가복음의 독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예수 믿다가 넘어지고 초라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초라하더라도 너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 그 손에 꼭 붙들려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뭐죠? 우리 설교의 제목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는 수동태 인생을 꿈꿔라.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닙니다. 내가 주어가 되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비천하고 연약한 그 여인들을 사용하셔서 일으키신 주님, 도망간 그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던 제자들과 베드로를 붙들어 일으키시는 그 주님, 그 주님 손에 붙들리는 인생, 바로 수동태 인생,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아침 다시 한번 우리는 연약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복되게 쓰임받는 부활의 증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